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시리아군은 지난 7일간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공습을 가하지 않았다고 러시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고르 코나신코프 러시아 군 대변인은 오늘 러시아와 시리아군 전투기들은 알레포 인근을 비행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나신코프 대변인은 또 알레포 동부 반군 장악 지역을 떠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도주의 통로 6곳이 아직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시리아는 반군들이 이들 통로를 이용한 민간인들의 탈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군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시리아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가 밝힌 일주일간의 공습 중단 기간에는 지난 주말로 종료된 사흘간의 인도주의 휴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휴전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레포에 대한 공습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이 서부 안바르주 루투바 지역에서 오늘로 사흘째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라크군이 ISIL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술에서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루투바 지역에서의 전투는 ISIL이 모술 탈환 전투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존 도리언 국제연합군 대변인은 루투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이 과정에서 ISIL 수송 차량에 공습을 가하는 등 이라크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터키 경찰이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수감자 고문에 이용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는 터키 경찰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13건의 고문 사례가 담겼습니다. 고문 유형으로는 구타와 수면 박탈, 성폭행, 살해 위협 등입니다. 이 단체의 휴 윌리엄슨 유럽중앙아시아 담당관은 터키 정부가 고문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도록 사법당국에 백지 수표를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에 이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흘 일정의 일본 방문 중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농업 투자를 위한 4,8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또 2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정도 체결할 전망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에 대응해 자위대의 무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지역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석유 수입을 남중국해 무역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남부 플로리다주 유세에 나섭니다. 경합주로 분류되는 플로리다주는 이번 선거에서 당락에 큰 역할을 할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약 4%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미 지난 23일부터 플로리다주 유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어제 템파에서 자신은 플로리다주뿐 아니라 전국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하루 동북부 뉴햄프셔주에서 유세를 갖고 트럼프 후보가 미국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파키스탄 서남부 퀘타시의 경찰 훈련소에 어제 중무장을 한 자살폭파범들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 61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장단체 라시카르 애장비 알 알라미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은 어젯밤 자정 직전 경찰 훈련소 시설 내 기숙사에 공격범들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발단이 된 이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예부터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준 지도자는 칭송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의 말로는 좋지 않았죠. 과거에 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좀 더 풍요로워진 요즘에도 경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제1야당의 후보가 프랑스인들이 즐겨 먹는 팽 오 쇼콜라라고 하는 초코빵의 가격을 몰라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빵 한 개 가격을 묻는 질문에 장 프랑스와 코페 후보는 미화로 약 1달러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현실은 10배가 넘는 10달러 정도의 가격이었던 것이죠. 서민의 삶과 동떨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과연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또는 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잘 하겠느냐 이런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빵 가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따가운 프랑스 국민들의 비판, 모든 지도자들이 잘 새겨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타라 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26일 수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2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1에서 18도, 신의주 9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1에서 17도, 함흥 9에서 19도, 끝으로 청진은 8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에밀리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커다란 세상 속에서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것이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Big Big World 함께 감상해 보시죠. I'm a big big girl in a big big world.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but I do do feel that I do do will miss you much, miss you much. Thank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본 방문을 앞두고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과의 군사조약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헤이그 국제상설재판소 판결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하는 등 강대국들에 대해서 직설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당 수뇌부 후계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회의장 주변에서 민원을 전하려던 시민들이 공안에 연행되는 등 삼엄한 경비가 진행 중이고요. 이어서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제1야당 대표를 사실상 국외로 추방시켰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좀 들어보죠.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사흘 동안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 앞서 마닐라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미 강경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고요.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함께 일본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예. 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주에 미국과 결별하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대미 강경 발언이 이어졌습니까?
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나는 미국의 애완견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외국 군대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미국은 필리핀과의 방위협력 확대 협정 EDCA를 잊어야 할 수 있다면서 필리핀군 장병 외에 어떤 외국 군대에도 보이지 않는 나를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방위 협력 확대 협정 EDCA라고 전해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예, 이 협정은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두 나라의 국방장관이 지난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미군 주력 부대가 지난 1992년에 철수한 뒤에 다시 필리핀에 중장기적으로 주둔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이 EDCA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국방장관들끼리 맺은 협정을 현직 대통령인 자신이 얼마든지 무효화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고요. 이달 초에도 미국과 체결한 EDCA가 과연 유효한지 재검토하겠다면서 나는 미군이 필리핀을 떠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EDCA는 재고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필리핀 측에서 협정을 무효화하면 미군은 철수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1991년 미군 기지 이용 기간 연장 협약이 필리핀 의회에서 거부돼서 이듬해 미군이 철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이야기들이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출국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들인데
네.
남중국해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방문 기간 중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양해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구속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의 견해와는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해서 향후 이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내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양 안전 보장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해서 남중국해 관련 양국 공조를 주요 의제로 삼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많이 얻어낼 것으로 이렇게 희망을 했다고요.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성공적인 나라 중에 철도 없이 발전한 나라는 없다면서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 주요 도시를 잇는 철도 노선을 정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철도와 도로망 정비를 포함한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사업에 일본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필리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농업개발 자금으로 약 50억 엔, 미화로 4,800만 달러 차관을 제공할 예정인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경제지원책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 예전 같지 않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베 총리가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된다고요?
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오늘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 주변에서의 도발적인 행위를 비롯한 중국의 역내 군사적 패권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어제도 같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흘 일정으로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 이른바 6중전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의제는 반부패 개혁 제도화와 당 수뇌부 후계구도 인선 문제인데요. 중국 관영 언론과 중국어권 매체 들은 어제 회의 개막 직후부터 이 두 가지 의제의 윤곽을 차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반부패 개혁 제도화 문제인데요.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 규정으로 평가되는 당내 정치 생활 준칙이 이번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영 신화통신이 이 당내 정치 생활 준칙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망하고 있는데요. 먼저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전원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인척의 재산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보유했는지 여부도 등록하도록 강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당과 정부 관리들의 뇌물수수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서 접대와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관련해서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이 반부패 개혁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어록을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오늘자에서 3년여 동안 시진핑이 반부패에 관해 펼친 다섯 가지 논조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서 시 주석의 과거 반부패 개혁 작업 관련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 발언 중에는 반부패는 권력 투쟁을 위한 하우스 오브 카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하우스 오브 카드는 백악관 주변의 권력 암투를 다룬 미국 드라마입니다. 또 호랑이와 파리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인민의 요구에 순응하는 일이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호랑이는 고위직 부패 비리 관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파리는 하급 비리 관리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옛 소련의 몰락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네요.
예. 시 주석의 반부패 개혁 작업은 옛 소련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시 주석은 당원이 2천만 명이 넘었던 소련 공산당이 쓰러진 원인은 당의 규율이 흔들렸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하고 당원이 각자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당이 아니라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 꼴이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6중전회 당 수뇌부의 후계 구도 문제도 주요 관심사죠.
네. 이번 회의에서 67세면 새로운 직위에 오를 수 있고 68세면 은퇴해야 한다는 당 고위직 인사 원칙, 이른바 칠상팔하 원칙을 폐기할지 여부가 주목되어 왔었는데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뺀 나머지가 전부 내년에 물러나야 하고 시 주석의 반부패 개혁 운동을 앞장서서 진행해온 왕치상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현재 68세로 유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번 회의에서 상무위원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왕치산 기율위 서기는 지키는 방식으로 이 칠상팔하 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일종의 타협안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상무위원으로 새롭게 상무위원이 될 것으로 좀 거론되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네, 이번 내년에 공석이 되는 상무위원 5석을 이 다섯 자리를 새롭게 채울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은 차기 주석과 총리를 맡는 게 관행이라서 어떤 인물들이 될지 현지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중국어권 매체들은 천민월, 구이저우성 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서기 그리고 순정차의 충칭 서기가 이 다섯 자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는 중입니다. 천서기는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정파인 태자당의 주류인 물로서 시 주석이 저장성 당석이었을 때 측근으로 활동한 인연을 계기로 시 주석 집권 이후에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또 후석이와 순석이는 시 주석이 취임한 2012년 제18차 당대회 때 정치기구원이 됐습니다. 이 칠상팔하 원칙에 맞추려면 60년대생을 가리키는 류링허우여야 하는데요. 이 새 정치국원 가운데서 류링허우가 이들 둘뿐이어서 각각 공청단과 상하이방 소속으로 시 주석과 다른 정파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차기 지도자 후보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전체 회의가 이제 어제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베이징의 경비가 아주 삼엄한가 보죠?
네, 중국 공안은 6중전의 기간 동안 회의 장소인 베이징 징시 호텔 주변의 일반인 출입을 전면 통제한 한편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이 기간 동안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올라오는 시민들을 전원 연행해서 구치소로 보내는 등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제1야당의 대표를 외국으로 추방시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캄보디아 데일리 등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 삼랭시 대표에 대해서 최근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삼랭시 대표는 지난해 11월 일본 방문 도중에 캄보디아 정부가 과거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형 집행을 결정하자 유럽으로 건너가서 반정부 활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훈센 총리의 최대 정적인 삼랭시 대표에 대한 이번 입국 금지 조치는 사실상의 해외 추방과 다름없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훈센 총리가 야당 지도자의 입국을 금지시켰는데요. 그 배경은 뭘까요?
예, 내년 지방선거와 이듬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훈센 총리가 최대 정적인 삼랭시 대표의 정치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31년째 총리직을 지키고 있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집권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 나온 조치라는 겁니다.
예, 자,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 이 캄보디아의 정치 상황 우려하고 있죠.
네, 얼마 전 미국과 일본, 또 유럽연합 회원국 등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36개국이 캄보디아에서 야당과 인권단체의 합법적 활동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었는데요. 캄보디아 정부는 이에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캄보디아 측은 친중국 외교 노선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플로리다주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이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이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 미국 프로야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월드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시카고 컵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역사적인 대결을 벌이게 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딱 2주 남았습니다. 이미 투표가 시작된 곳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등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이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선거 당일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건데요. 이 우편을 이용한 부재자 투표도 이미 몇 주 전부터 여러 주에서 진행되고 있죠.
네. 자, 미국 동남부 끝에 있는 플로리다주, 이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왔다 갔다 하는 주를 보통 경합주라고 하는데 후보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곳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나 이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같은 경합주에 중점을 두는데요. 오늘 두 후보가 모두 이 플로리다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이미 일요일부터 이 플로리다주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플로리다주의 지지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가브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클린턴 후보가 46% 대 43%, 3%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CNN 방송과 ORC가 시행한 이 최신 전국 단위 조사에서도 이 클린턴 후보가 51% 대 45%로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이 플로리다주 탐파에서 유세하면서 미국 선거가 조작됐고 또 여론조사 결과는 엉터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So I actually think we're winning, and what they do is they show these phony polls where they, you know, where they look at Democrats, and it's heavily weighted.
네,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 주뿐만이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도 실제로는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론조사가 주로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 클린턴 후보가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이 트럼프 후보가 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또 트럼프 지지자들의 투표 의욕을 꺾기 위한 시도란 건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번 선거에 대해 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언론 보도에 속지 말고 꼭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여론조사가 편향적이라는 건데요. 어떤 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트럼프 후보가 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지난 일요일에 나온 ABC 방송 조사에서는 이 클린턴 후보가 50% 대 38% 이렇게 이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죠. 이 트럼프 후보는 특히 이 ABC 방송의 조사에 대해서 이 엉터리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평균 6%포인트 정도 이 클린턴 후보가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줄곧 이 선거가 조작이다, 또 여론조사 마저 엉터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클린턴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가 앞서 트럼프 후보의 비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긴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동북부 뉴햄프셔주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의 자질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언행을 보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입니다.
He's proving to the world what it means to have an unqualified commander-in-chief. It's not only wrong, it's dangerous. And it
네, 트럼프 후보는 자격 없는 사람이 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 클린턴 후보는 이라크 모술 군사작전에 대한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주말 유세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 모술 작전에 대해 완전한 재앙이라면서 미국을 바보처럼 보이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 후보가 이처럼 강한 어조로 미국의 안보 전략을 비판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 트럼프 후보가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 트럼프 후보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반대로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이 민주당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등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이 유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 뉴햄프셔주 유세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겁니다.
네, 이 워런 의원이라고 하면 트럼프 후보 저격수로 불리는 그 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요. 어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19일에 이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한 말을 인용해 오히려 이 트럼프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워런 의원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Get this, Donald. Nasty women are tough. Nasty women are smart. And nasty women vote.
네, 끔찍한 여성들은 강인하고 똑똑하며 또 투표에 참여한다는 건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지난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를 이 끔찍한 여성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 많은 사람을 좀 놀라게 했는데요. 이 그런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언급한 겁니다. 워런 의원은 끔찍한 여성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이들 끔찍한 여성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죠. 오바마 케어라고 하면 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바로 그 제도죠.
맞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건데요.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서 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던 거죠.
네. 자, 그동안 공화당의 반대로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오바마 케어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많이 오를 전망이라고요.
네, 이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평균 25% 오르게 됩니다. 11월 1일에 새로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이에 앞서 미국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오바마 케어에 참여하는 보험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소비자 5명 가운데 1명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한 회사에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보험료가 평균 25% 오르게 된다고 했는데 25%라면 상당히 큰 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 이 오바마 케어가 시행에 들어간 뒤 조금씩 그동안 오르긴 했는데요. 2015년에는 2%, 2016년에는 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25%는 뭐 거의 4배니까 상당히 큰 폭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개인 부담이 많이 커지는 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연방정부 지원금도 덩달아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70%는 한 달에 $75 미만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네. 자, 오바마 케어에 참여하는 보험사가 많이 줄었다 앞서 전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적자를 본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주요 보험사들이 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면서 일부 주에서는 이 더는 이 오바마 케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보험료가 오른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일입니다. 일부 주 정부는 보험사들이 오바마 케어에 남아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25%에서 50%까지 올리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예, 자, 이 오바마 케어 시작부터 공화당의 반대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여전히 반대 목소리는 높죠?
그렇습니다. 이 주의 권한을 강조하는 공화당은 이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었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이 여러 건이 됐는데요. 연방 의회에서도 이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하기 위한 법안이 무려 50차례나 표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50개의 주가 모여서 이 연합국가가 된 미국에서는 이 유럽의 여러 나라나 한국과는 달리 건강 단일한 그런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 시리즈가 오늘부터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클리블랜드에서 월드 시리즈 첫 번째 경기가 열리는데요. 시카고 컵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올해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시카고 컵스는 지난 토요일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 경기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5-0으로 눌렀습니다. 총 4승 2패의 전적으로 내셔널리그 우승팀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시카고 컵스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상대로 총 4승 1패를 거두면서 지난주 수요일에 이미 아메리칸 리그의 우승자로 낙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내셔널리그 우승팀과 아메리칸 리그 우승팀이 겨루는 월드 시리즈에 이 두 팀이 진출하게 된 건데요. 이 월드 시리즈는 총 7번 경기를 치러서 먼저 4번 승리하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입니다.
네. 자, 월드 시리즈 진출이 미국에서 이렇게 큰 뉴스가 되는 이유. 뭐 미국인들이 워낙 또 야구를 좋아하는 데다가 바로 이 월드 시리즈야말로 미국 프로야구 최고 중에 최고를 가리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프로야구 연맹은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라는 이 두 리그가 있습니다. 이 양 리그는 완전히 독립적인 프로 리그인데요. 그래서 양 리그의 팀들이 경기에서 붙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각 리그의 챔피언 결정전을 거쳐서 이 승리한 팀이 맞붙는 대회가 바로 월드 시리즈인 거죠. 이 월드 시리즈는 가을에 열리기 때문에 이 가을이란 뜻의 영어 단어 fall을 붙여서 뭐 fall classic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지난 1903년에 처음 시작됐고 올해가 112번째 대회입니다.
예. 자, 최고를 가리는 경기인 만큼 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이번에 네.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두 팀 모두 우승컵을 만져본 지가 꽤 오래됐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경우 지난 1948년 이후 68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것이고요. 시카고 컵스는 71년 만의 일입니다. 시카고 컵스는 1945년 이후에 번번이 월드 시리즈 진출이 좌절됐는데요. 만약 이번에 시카고 컵스가 우승한다면 1908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우승컵을 안게 되는 거죠.
예. 자,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에서 뭐 염소의 저주다 이렇게 부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빌리 염소의 저주인데요. 194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이 월드 시리즈 4차전 경기 때 시카고가 2승 1패로 앞선 상황이었는데요. 시카고 컵스의 열혈 팬인 윌리엄 시아니스 씨가 자신이 아끼던 염소와 함께 경기장에 입장하려고 했답니다. 이 워낙에 이거 애지중지 아끼는 염소라서 머피라는 이름이 있었고 또 이 머피 입장권까지 이 두 장을 구입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기장 측이 염소 입장을 거부했고요. 화가 난 시아니스 씨는 시카고 컵스가 다시는 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경기장을 떠났는데 이게 바로 염소의 저주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시카고 컵스가 올해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고 이제 염소의 저주를 끊을 수 있을 것인지도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느 팀이 우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네, 올해 경기 전적으로 봤을 때 이 시카고 컵스의 우승을 점치는 여론이 우세한데요. 이 시카고 컵스는 이번 시즌에서 유일하게 이 총 100승 이상을 거둔 팀으로 103승 58패의 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과연 오늘 1차전에서 어느 팀이 먼저 1승을 거둘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게이츠의 노래입니다. Take Me Now, 날 지금 데려가줘 라는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need Baby, I need your love right now, and I want. Baby, I want to show you how. Come on, you know that we've waited long enough, and now it's time, time to be lovers. I try to be all. Maybe it's worth it all for you. And it hurts making me wait for you this way. I can't go on. So come on and tell. Just can't be wrong. Besides, It ought to be up to me and you when it's time, time for each other. But live for the day we live as one. Look back, back over all the things we've done. But now, baby, I need your love right now. I can't go on. So come on and tak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바로 유권자 등록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시민권자임에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국인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의 필수 과정인 유권자 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주로 꼽히는 미 중서부의 오하이오주. 자원봉사자들이 아프리카 케냐 출신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 집집마다 다니며 문을 두드립니다.
You're 20, girl. Why you don't wanna vote?
시민권자인지 물어보고는 유권자 등록을 할 것을 권유했지요. 이슬람 사원에서 열린 금요 기도회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슬림, 즉 이슬람 신도들의 유권자 등록을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It's an Islamic obligation.
중남미계 공동체에서도 아시아 이민 공동체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은 유권자 등록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을 설득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기간이 되면 미 전역, 거리 곳곳마다 이렇게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선 바로 이 유권자 등록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등록 절차.
미국의 각 주는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와 관련해 고유한 법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시민권자여야 하고요.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중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경우 또 법원으로부터 지적 장애 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체로 유권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한 번에 한 주에만 가능하고 여러 주에 동시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지요. 연방법은 또 미국 시민임을 사칭해서 연방선거나 지방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에 따라 유권자 등록 마감일도 다른데요. 대부분의 주가 10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마감됩니다.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가 속한 주 당국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낼 수도 있고 유권자 등록 사무소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 용지 역시 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름이나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번호 끝에 네 자리, 인종, 정당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의 중요성.
미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또한 투표는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미국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한 의무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는 11월 8일 선거일에는 대통령만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표자인 연방 하원 의원 전원을 새로 뽑고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 3분의 1을 또 새로 뽑죠. 일부 주에선 총기 규제 문제나 마리화나 사용 문제, 세금 등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도 함께 시행하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대통령 투표에 참여하기 싫다고 해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기엔 너무나 큰 손실이 뒤따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내 소수계 사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소수계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힘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투표의 힘, 유권자로서의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대선의 경우 투표 자격이 있지만 유권자 등록 기간을 놓쳐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숫자가 600만 명에 달했다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600만 표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유권자 등록.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대표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덕분에 유권자 등록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서 26일 사이 선거 연령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권자로 등록하라는 안내 문구가 떠 있었고 이 문구를 클릭하면 해당 주의 유권자 등록 홈페이지로 연결이 됐지요. 실제로 페이스북에 이런 알림 기능이 생긴 뒤 그 이전과 비교해 유권자 등록이 크게 늘었고 특히 젊은이들의 유권자 등록이 많았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운동이 일기도 했는데요. 유명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여가수인 케이티 페리 씨는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이었던 지난 9월 27일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선거일에 어떤 옷을 입고 투표소에 가든 상관이 없으니 잊지 말고 유권자 등록을 하자는 케이티 페리 씨의 동영상은 큰 관심을 모았지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대선 후보들도 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지만 이렇게 유권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유권자 등록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역시 미국 선거 문화의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유권자 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play it by ear. Play it by ear입니다. My friend Abby introduced me to her friend Caitlin, who just moved into town for her new job. 제 친구 에비가 저에게 얼마 전 자신의 친구 케일린을 소개해줬는데요. 케일린은 워싱턴 DC에 취직해서 얼마 전 DC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오느라 집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에비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Today's phrase is play it by ear. Listen carefully.
Caitlin seems like a very sweet girl.
I think she's nice.
Where is she originally from? Tennessee?
Michigan.
Michigan, very cool.
Midwestern girl. Yes. Yes.
Very cool.
Yes.
She said she wants a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and then from there we can play by ear.
I think that's fine.
Yeah.
Because since she moved here,
제가 케일린이 아주 친절하고 착한 것 같다며 어느 주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미시간주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케일린은 DC에 너무 급하게 오느라 집을 못 구해서 현재 애비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She wants the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3월 말까지 애비 집에 살다가 then we can play it by ear. Then we can play it by ear. 3월 이후에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 play it by ear인데요. Play it by ear means to deal with the situation as it develops and sometimes without a plan. Play it by ear. 사전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때그때 사정 봐가면서 하다, 임기응변으로 하다 라는 뜻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aitlin seems like a very sweet girl.
I think she's nice.
Where is she originally from? Tennessee?
Michigan.
Michigan, very cool.
Midwestern girl. Yes. Yes.
Very cool.
Yes.
She said she wants a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and then from there we can play by ear.
I think that's fine.
Yeah.
Because since she moved here, we didn't give her time.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okay? 아직 어디로 갈지 결정 안 했어. 그때 가서 상황 보고 결정하려고. 그렇죠? We haven't decided where to go, so we'll just play it by ear. We haven't decided where to go, so we'll just play it by ear. 네, 오늘의 영어 표현, play it by ear. 그때그때 사정 봐가면서 하다. 임기응변으로 하다. Play it by ear. Play it by ea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케니 로긴스가 부른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those your eyes, is that your smile? Well, I've been looking at you forever, but I never saw you before. Your hands holding mine. Now I wonder how I could have been so blind. For the first time, I'm looking in your eyes. For the first time, I see when you're looking back at me. Now I understand why love is. Love is for the first time. Can this be real? Can this be true? Am I the person I was this morning? And are you the same you? It's all so strange. Oka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4년 10월 25일 오늘.
Its pilot is part of a new force.
250kg의 폭탄을 적재한 4기의 제로 전투기가 미 항공모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일본의 가미카제가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5일 전 미국은 일본을 격퇴하기 위해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필리핀의 레이테 섬에서 총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 항공부대의 오니시 다키지로 해군 중장은 필리핀 클라크 기지에서 밤샘 작전 끝에 폭탄을 실은 전투기를 그대로 적함에 부딪히게 하는 이른바 가미카제 특공대를 편성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미카제는 1281년 몽골이 일본을 침공했을 때 여몽 연합함대를 침몰시킨 계절풍을 일본인들이 신의 바람이라며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1944년 오늘 처음으로 등장한 가미카제는 미 항공모함 한 척을 격침시키고 세 척을 파괴해 미군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후 1945년 가미카제는 오키나와 전투에서 그 위력을 발휘, 일본 패망대까지 총 290차례 이상 출격됐고 이로 인해 2,500여 명 이상의 일본 젊은이들이 희생됐습니다. 가미카제를 창설한 오니시 중장은 일본 패망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가미카제 영령들에 대한 사죄를 담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1971년 10월 25일 오늘 제26차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유엔 가입과 대만의 유엔 축출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알바니아 대표에 의해 제기된 이른바 알바니아안이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것입니다. 투표에 앞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22개 나라는 이 알바니아안이 성립되기 위해선 유엔 가맹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역중요사항안을 제안했지만 이는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대만 대표는 알바니아안의 표결이 시작되기 전 유엔 탈퇴를 선언하고 대회장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국제연합에 가입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되지만 대만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